예, 오늘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가 아마 바울의 그 자비량 선교에 대해서 많이 인용하는 그 구절이 됩니다. 바울이 자비량 선교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바울이 자비량 선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아주 밀접한 말씀이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오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상의 직업과 목회자, 목사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뭐 크레딧카드나 또론 신청하거나 어디 가서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그 신청서를 기입할 때 직업 표기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뭐 자영업, 어떤 분은 뭐 직장인, 뭐 가정주부, 뭐 의사, 군인,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직업을 그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 직업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거기다가 패스터, 목회자라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만약에 목회자인 제가 목회로서 제가 그렇게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생계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그 목회를 위해서 다른 세상의 직업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또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그 박영래 집사님 일하시는 직장에 목사님 한두분 정도가 거기서 큰 트럭을 그 트레일러를 모신다는 그 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뭐 CPA로 인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피아노 조율사도 많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이유는 교회가 주는 보수 사례가 충분하지 않을 때그 본인의 그 목회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은 목회를 위해서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어떤 분들은 교회가 충분한 사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최소한의 사례만 받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교회에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나는 최소한의 사례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갖고 나는 일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세상의 직업과 목회라는 직업을 똑같이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목사님 중에 목양 일념 이렇게 이제 그 사무실에 서브치고 오로지 목회만 하십니다. 교회에서 월급을 주시면 페이를 받으시면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다 도로 헌금하시고 그리고 자녀들 또 사모님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궁핍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로지 목회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받은 페이마저도 그렇게 쓰시고 세상에서 직업 갖는 거는 아주 펄쩍 뜁니다. 절대로 직업을 가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직업과 목회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차이를 두는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저분은 왜 저렇게 목회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는 겁니다. 목사라는 직업이 귀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이 천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직업은 귀하다는 겁니다. 어떤 직업을 두고 구분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뭐 트럭을 운전하십니다. 우리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 저렇게 할까? 왜 목회가 안 될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둘다 똑같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직업과 자신의 사도의 직분과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똑같이 둔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직업을 vocation이라고 합니다. vocation 직업이라고 하는데 vocation의 BOC는 복은 보컬, 목소리입니다. 콜, 부르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부르셨습니다. 신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단어 쓴데 부르다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셔서 선지자를 세우고 예언자를 세우셨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직업으로 간호원으로 내가 일하는 직장의 뭐 사원으로 오늘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직업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게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도 정직하게 신실하게 착실하게 직장에서 일하고 살아가고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찬송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별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이 뒀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자비량이라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는데 본문 말씀 여러분이 좀 깊이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오늘 나의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기간을 학자들은 대략 3년으로 봅니다. 3년 중에 1년 반을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3년 그 사역 중에 아마 1년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반을 있었고 그 나머지 6개월은 그 고린도를 떠나서 이것저것 다니다가 그가 2차 전도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바울과 함께 전도한 사람이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직 고린도에 오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혼자 있는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누가 파송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다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그 선교 사역을 도와줘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파송은 했지만 도와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 시대에 지금 바울이 있는 고린도와 안디옥은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선교 헌금이나 어떤 자금을 대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의 그 선교를 보시면 여러분이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한 것처럼 아주 예측불허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는 쫓겨가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 가서는 도망가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뭐 숨기도 하고 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끌려가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 도와주고 싶어도 바울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예측불허의 선교 여행을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선교 사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다른 것 아닙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보급입니다. 전쟁에서 보급을 받으면 그 보급이 제대로 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보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 군대는 패한다는 겁니다. 군인이 무기가 있어야 되고 탄약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고 옷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전쟁을 하지만 군인이 한 이틀만 굶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못합니다. 전쟁하지만 후속 부대가 보급으로 와야 됩니다.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군사 강국이 되는 이유는 군사력이 세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미국처럼 보급이 잘 된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급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도 무엇으로 갈라지는가? 누군가 어떻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바울의 선교 사역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돈이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누구하고 다니면 실라하고 디모데가 다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타나고 있지만 아마 바울의 그 바울이 눈이 나빴기 때문에 바울의 성경을 대필해주는 대필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수행원이 여러 명 있었을 겁니다. 그러게 지금 이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려면 먹어야 되죠. 입어야 되죠. 신어야 되죠. 뭐 갈아입어야 되죠. 엄청난 돈이 드는 겁니다.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러한 보급을 안디옥에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급이 지금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 보급을 어디서 받는가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자, 아굴라라는 본도 이렇게 하는데 이 본도라는 건 폰토스라는 겁니다. 그 발음을 갖다 우리 한글 발음으로 했는데 본도는 뭐냐 폰토스라는 지역에서 온 유대인과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2절에 중요한 구절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2절 중반절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를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AD 49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별나게 극성스럽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하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라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당신 그게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방에 따라서 지금 두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지금 로마를 떠나서 어디에 왔냐면 고린도에 온 겁니다. 이때가 AD 49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간 게 AD 50년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한 1년 정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는데 관계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3절 보세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망을 만드는 것이라. 생업이 같다는데 이 말씀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바울도 아마 그 일을 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천막은 가죽을 말려서 만든지 그랬지만 양털을 짜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일에 능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어떻게 나옵니까? 함께 살며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살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바울이 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집에 가서 함께 살며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충분한 보급을 받았다면 충분한 선교비가 있었다면 선교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혼자 있는 겁니다. 누가 없냐면 실라도 없고 디모데가 없으니까 이건 제 상상인데 자기가 텐트를 만들 줄 아니까 텐트 만드는 공장에 취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먹고 자는 겁니다. 옛날에는 직원들이 그 집에서 종처럼 먹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선교 사역이 중요한 것이라 뭐가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생계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취직해서 그 집에서 머무는 겁니다. 그 집에서 머문 겁니다. 그 공장에 취직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삶을 산 겁니다. 지금 선교 사역보다 바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생계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자비량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자비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동역자가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가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하니까 당장 지금 고린도 그 물가가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아주 호화로운 곳입니다. 사치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텐트 공장에 취직했고 그 공장에서 먹고 자며 일한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를 바울이 로마에 보낼 때 베베라는 여자 종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도와준 사람의 이름이 37명이 나옵니다. 37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안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바울이 처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났고 바울이 그 공장에서 일했고 그 관계를 맺은 다음에 아마 바울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되돌아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로마로 간 겁니다. 그런데 로마로 간 그들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써갖고 베베를 통해서 안부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제가 있습니다. 로마 16장 3절에서 5절 전반절까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언제쯤 지금 고린도에 간 AD 49년에 간 겁니다. 바울은 AD 50년에 간 겁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지나서 어느 시점에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로마로 돌아간 겁니다. 그 편지를 보냈는데 안부를 보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생계 유지를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텐트 공장에 취직해서 그 집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뭘 보고 있냐면 바울이 그 공장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가입니다. 어떻게 일을 했는가입니다. 직장에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직장에서 게으르게 일했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일하는 태도를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전도받은 후에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바울이 텐트 공장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가입니다. 바울이 텐트 공장에서 일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그가 일한 모습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아굴라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을 할까? 왜 저렇게 지혜로울까? 저 사람이 내 일꾼이지만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종과 같이 일하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고 그들이 떠나갈 때 로마로 다시 떠나갈 때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울의 직업, 텐트 만드는 직업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최선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선교의 열매가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으세요 말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공장에서 직공으로 어떻게 일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택시 운전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미용사로 일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트럭을 몹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저는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냐면 그분이 하시는 그 일 자체가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이 하찮아 보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직업은 천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걸 왜 하고 무엇 때문에 하고 먹고 살기 위해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 시작했지만 그 결과가 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그 두 사람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직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내가 먹고 사는 직업 생계의 수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직업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직업이지만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직업이지만 거룩해져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의 형틀은 사람 죽이는 도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그 십자가의 형틀은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이것을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건물이지만 다르게 부릅니다.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바이블은 비블리오입니다. 책입니다.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홀리 바이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십자가라는 것은 속된 건데 거룩해지는 겁니다. 건물이라는 건 일반적인 건데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성경책은 책인데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걸 성과 속의 구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필요하냐면 거룩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신비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거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예배당이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가 우리에게 신비한 것이 되지만 이 거룩함을 너무나 강조하면 오히려 우상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중요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너무나 거룩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 성전을 모욕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 모독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너무나 거룩하게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죄인으로 정죄해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이 되냐면 거룩한 성전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그걸 질타하셨습니다. 우상은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더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교회 건물, 예배당, 십자가 거룩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거룩하게 되면 우상이 됩니다.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갖고 다녔는데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가에 팔렸습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리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십자가를 다 모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수백 개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자체는 중요한데 그것을 거룩하게 너무나 거룩하게 여기고 신성시하냐면 우상이 되고 썩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거룩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거룩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썩은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만 밸런스가 나와야 됩니다. 너무나 속되지 않아야 되고 너무나 거룩해지지 않아야 되고 중간적인 위치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나오는데 4절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바울이 일주일에 6일은 어디 가서 일했습니까? 텐트 공장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자, 바울의 일주일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6일 동안이 텐트 공장에 일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주일은 거룩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왜 거룩하냐면 그 6일의 일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게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구절을 보셔야 되는데 바로 전장 사도행전 17장 17절을 보세요. 또 다른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 제가 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바울은 아덴에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갖고 강론하고 변론했습니다. 자, 일주일 내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내내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건 쉽게 답이 나오죠. 왜?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모든 날을 거룩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일이라고 하루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저는 6일도 거룩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안식일도 거룩하다고 얘기했고 오늘 또 17절, 17장 10절의 말씀도 일주일 내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거룩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이 5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제가 좀 전까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 두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두 사람이 내려오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말씀 뭐냐면 디모데하고 실라가 왔는데 특히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갖고 왔습니다. 헌금을 갖고 오니까 뭘 받아온 거예요? 복음을 받아온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텐트 공장에 가서 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말씀이 뭐냐면 전에는 6일 동안 일하다가 하루 안식일 가서 일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그게 상황이 바뀐 겁니다. 뭐가 생겨서? 돈이 생겨서 보급이 들어온 거예요. 보급이 들어오니까 그 보급품을 받고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헌금 받고 복음 전하는 것과 4절에서 바울이 6일이라고 하루 안식일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텐트 만드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비량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돈이 있으면 텐트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선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선교한 겁니다. 바울이 일을 해야 되면 일한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구분을 둬요. 구분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거룩한 것이고 저의 직업이 거룩한 것이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고생하시고 추운데 차 몰고 여기저기 다니시고 하는 게 제가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찬송가 보고 하는 것과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찬송이고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에 철저하게 순응했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직장에서 일하고 복음 전할 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속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걸 왜 하지? 밥 벌어 먹고 살려니까 하는 거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좋은 직업 안 주시고 내가 왜 이것 갖고 살아야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나의 기도, 나의 찬송, 나의 예배를 내가 천박하게 여기는 겁니다. 속되게 여긴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내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 부르신 것이고 주일날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고 기도고 찬송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